사도행전 12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1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로잡혔던 감옥에서 죽음 일보 직전에서 기적적인 구출을 당하고 야고보는 아무런 간섭 없이 칼날 아래 그냥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되 신자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면하기는 하시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신 천국 복음의 확장과 천국 백성을 추려 뽑아내시는 일은 쉼없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인으로서 우리 눈에 그 신비해 보이는 그 이유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베드로가 뭐 잡혀 있었지만 죽음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잘 자고 있다가 천사에서 구출을 받았는데 11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그 자기의 구출을 확인하고서 하는 그 독백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럽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는 것을 믿고 있지만 그 일을 자신이 천사를 통하여 구출받는 것으로 인하여 확인을 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확인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구원하시는구나, 천사가 있구나 하는 아주 원시적인 그 인식이 아닙니다. 이게는 조금 더 깊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의 신자들을 돌보시고 하는 것 속에 포함되는 사실은 더 알게 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메시지의 어떤 다른 면을 확인시켜서 본래 확인시키고 하고 싶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확인시키는 방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어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경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주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옛날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과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하여 지금 벌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세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3절에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럼 자, 이거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 가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하신 신명기 28장 1절에서 끝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약속입니다. 둘이 다른 것은 이겁니다. 1절 보시면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으리라 합니다.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번에 이러이러한 저주가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지금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불러놓고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이 시작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신자 모두가 그렇습니다. 신자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지옥 가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는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씀? 우리나라 말 참 어려워요.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국부가 되는 말하자면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는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복된 약속뿐입니다. 복을 주려고 부르는 것이지 일단 불러놓고 너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라고 묻질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거나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할 때 늘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이유가 뭐냐? 복 주기 위해서만 꾸짖습니다. 근데 왜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의도를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낸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복 주려고 애굽 땅에서 꺼냈지 꺼내놓고 내 말 듣나 안 듣나 보려고 꺼낸 건 아니라고요. 뭐와 같으냐 할 때 그 전형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며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게 하려고.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여 모든 민족으로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했죠.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먹일 때마다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올 때도 출애굽을 시킬 때도 모세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입니다.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의 자손을 하늘에 뭐 갖고, 모래 갖고, 별 갖고, 바다에 뭐 갖게, 어디에든 바다에 공해 갖게, 하늘에 별 갖고 바다에 모래 갖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지키시는 중이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백성 삼고 너희가 말 안 들으면 버리겠다라는 차원에서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축복의 약속과 15절부터 끝절까지 있는 저주의 약속은 뭡니까? 이건 바로 이 얘기라고요. 너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더 복받고 이렇게 살면 더 매맞는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받는 저주의 그 확실성과 분명함과 진지함이, 여기다 진지함이라는 게 맞는지 모릅니다만, 진지함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주의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은 결국 축복의 약속도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1차로 일단 시험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고 이렇게 살면 버리겠다라는 시험 무대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 같이 그의 백성으로 이미 부름을 받은 자로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는 복을 주기 위함이고 그 복을 주어 나가는 데 있어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 일이 틀렸을 때는 저주에서 벌을 내려서라도 나를 섬기는 대로 옮기겠다 하는 것이 저주의 약속에 포함된 내용이지 너희가 잘못하면 버린다라는 차원에서의 저주의 약속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의 약속은 다니엘에게 뭘 불러일으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려고 하는 분이다. 그걸 절대 취소하시지 않는 분이다. 우린 이렇게 잘못했지만 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인가를 봐라. 하나님이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준다는 그 벌 준다라는 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시행된 것으로 하나님이 아직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신다는 것이 아직도 유효한 것이 증명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저만 14개.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기도를 여러분이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가 우리가 잘못했으니 회개합니다 그러니 돌이켜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주옵소서입니다. 이걸 우리 조금 더 분명하게 봅시다. 에스겔서 36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바벨론 포로 중에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뒤에 가서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해내시는 건데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돌아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버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포로되었던 데서 돌이키겠다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스스로 회개해서 하나님이 회개한 결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돌이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고 너희를 돌이키리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는 참 이렇게 죄밖에 지은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했구나를 뒤에 보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럴만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3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죠? 무엇을 근거로 일을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지 너희가 그만한 보상을 받을 만하게 굴어서 고쳐준다는 뜻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37절 이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상하게 기도의 한 국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재활해서 11절과 12절을 연결했습니다. 12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과 그 신자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대목과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하고 회개한 결과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겠다고 하시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구해야 된다 그럽니다. 이걸 구해야 된다 그래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 그 역사 속에서 신자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는 아주 핵심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까 다니엘 얘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다니엘이 깨우친 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 벌은 우리를 버리자는 벌은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의 양면 중에 하나였다 이겁니다. 그 양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갈라진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전의 앞뒷면 같고 손바닥의 앞뒷면 같아서 저주가 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뭘 의미하느냐면 축복도 유효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비록 떨어진 것은 저주의 약속이지만 저주가 떨어졌다는 건 앞에 있는 축복도 아직도 유효하며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저주가 더 신랄하다는 거죠. 이거 같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증오는 아니죠. 증오나 질투는 사랑의 이면입니다. 질투가 있고 증오가 있으면 어떤 면에서 사랑이 아직 식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 그래요? 무관심이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 다니엘 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악착같이 이방 땅에 몰아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겁니다. 이제 다니엘이 깨우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것이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때리지 않는 부모가 어딨냐 이거예요. 물론 잘했는데도 때린다는 뜻은 아니죠. 잘못하는 걸 때리는 것은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이지, 남의 집 아이가 그러면 그냥 외면하고 가버리지 누가 일부러 붙잡아다 때리겠어요. 지금 다니엘이 깨닫는 것은 그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왜 기도가 그런데 등장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이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인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자가 기도를 하는, 즉 신앙 핵심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계획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과 그걸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다 이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장면 속에 있거나 나의 부족으로 인하여 안 될 것 같은 의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취소하는 적이 없고 보류하는 적이 없이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하나님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이 빨리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경로 속에서 우리의 인생 행로 속에서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킬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는데 내가 공부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걸로는 끝나지 않는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까지가 꼬울입니다. 우리 자녀가 머리 깎고 혈서 쓰고 머리띠 묶고 들어와서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잘했다 우리 나가서 뭐 사 먹자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안 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행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를 빚어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란 결과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내 인생 행로 속에서 만들어 가시며 더 크게는 역사와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지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큰 그 주제가 뭐냐 그럴 때 약속이라 그래요. 신자의 신앙을 한마디로 대별하자면 말하자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갖는 최고의 중심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믿음 그러죠. 믿음. 근데 믿음이라는 말은 그 단어 하나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은 목적어를 가지거나 주어를 가져야지, 목적어와 주어를 가져야지 믿음이라는 말로는 안 되죠. 그건 뭐와 같으냐면 여기서 부산을 간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속도, 그러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얼 타고 어디서 어디를 가느냐가 있어야 스피드라는 게 필요하지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을 이라는 걸 빼놓고 속도 이렇게 얘기하면 속도라는 말은 그건 그것 자체가 실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어떤 행위를 지가 주도하는 주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자도 그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 할 때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틀려 보입니다만은 그것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되었지만 공통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믿음. 그럼 우리는 뭘 그 주어와 목적어를 생략하죠? 내가 라는 주어와 주를 혹은 하나님을 이라는 목적어를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이라는 믿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신앙의 모든 핵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약속 그러면 약속이라는 건 아까 같이 또 이거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무슨 약속? 그래야죠. 성경에서 약속 그러면 무슨 약속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 약속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약속의 내용에 너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약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으로 간 거예요. 지금 자꾸 능력, 복일로 갑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주제로 삼고 싶어하는 건 누가 한 약속입니다. 누가 한 약속? 하나님이 한 약속. 하나님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실패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고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단어로 대별하는 것, 대표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우리가 좀 더 많이 들은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의 주권,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에서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사도행전 12장에서 만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과연 참으로입니다. 뭐가 과연이고 뭐가 참으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요, 그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결국 뭐냐 그럴 때 언제나 여기에 대한 감탄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이게 신앙의 최고의 경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왕의 기도입니다.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이걸 잘 보세요. 내용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 온천에 어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만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우리를 대접하셨으며 우리 백성을 여기에 있게 하셨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으며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되 어느 만큼 신실히 지켰냐? 애굽 왕에게서도 우리를 끄집어내셨으며 열국 앞에서 우리를 존귀하셨으며 친히 우리 식으로 해서 꾸정물에 손도 담그시고 친히 여기까지 왕님도 하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놀라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과연 우리를 그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성실히 정말 지극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간섭하셨고 기다리셨고 모든 능력을 동원하셨나이다. 이제 구약성경에서 누누이 내려오는 말이고 신약에서도 누누이 강조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걸 신명기식으로 표현을 할까요? 신명기 4장으로 가보십시다. 신명기 4장 32절 말씀으로 갑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섬길 것을 요구하면서도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 즉 너는 오늘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벌도 주시고 매도 드시는데 결국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그의 백성 삼으사 복 주시기 위해 사랑하신 거로 내가 걸어다니는 모든 길을 지키시며 훈계하시며 간섭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해서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필요하다면 태양을 머물게 하며 필요하다면 홍해를 가르시는구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구나. 이게 성경 전체가 주장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 부족한 것이 있겠나이까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오며 순종으로만 주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의 손에 있음을 인하여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불꽃 같은 눈앞에 있음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불의와 부패와 완악을 벗어던지고 의와 거룩과 순정과 충성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주께서 나를 지키실 것과 주 안에서 우리가 복받을 것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순종을 약속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